열 가지 재앙은 전쟁 상황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바로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바로의 전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의 군대는 전차와 중무장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궁극적으로 전쟁에 있어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시에는 평화 시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스파이 활동이나 적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온갖 모략과 수단과 방법이 모두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로와의 이 전쟁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밀어버리고자 하시면 바로는 단번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으시고 절제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자기 절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날을 분명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바로와의 전쟁 상황입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바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재앙을 내려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놓고 미리 예고한 정한 시간에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바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문서에 의하면은 홍해에서 애굽 군대들이 물에 빠지자 천사들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픈 빛으로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거늘 너희들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가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상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의 불순종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로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재앙은 절제되지 않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한 가운데 행해지는 징계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로 서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 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심판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끝까지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죄악의 요소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절제된 재앙을 기한을 정해놓고 미리 예고한 정한 시간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에 그 일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떼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위와 권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주위에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겠는데 교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를 통해서 믿어야 되겠는데 믿을 만한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교회의 순결과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로 회복되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여 바로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단일한 한 가지 목표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유일한 목표는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부터 앞으로 있게 될 열 번째 재앙이 끝나기까지 변하지 않고 바로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는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눈을 높이 들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완전히 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